라디오의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압델 파타 부로한 군 최고 사령관은 26일 정권 장악은 내전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로한 장군은 이날 수도 하르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 전체가 경쟁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지난 2년간 정권 이양 과정에서 정치 세력의 참여는 결함이 있었고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5일 구금됐던 압달라 함독 총리와 그의 아내가 다음날 귀가를 허가받았지만 면밀한 감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로한 장군은 주요 내각과 정치인을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원 체포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는 수단군 내부 반란주와 조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로 구금됐다 풀려난 압달라 함독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링컨 장관이 수단 군부가 총리를 석방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모든 민간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수단 군부의 정권 장악에 우려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2019년 헌법 선언과 관련해 주바 평화 합의에 기반한 수단 정권 이양틀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동시에 민간인 지도력, 민주주의와 평화를 원하는 수단 국민의 요구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민간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수단에 대한 약 7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26일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안지구 내에 수천 개의 주택 공사를 추진하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착촌 확대는 긴장을 낮추고 안정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완전히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국가 해법 전망을 훼손한다며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국가 해법이란 1967년 그어진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귀속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4일 서안지구 내에 공급할 1,300채의 주택 건설 입찰을 공고한 가운데 추가로 3,000채의 주택 건설도 논의 중입니다.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차관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의 지북격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과 알카에다가 예상보다 빨리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한 공격 역량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두 조직 모두 외부 작전을 시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그런 역량을 재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에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외부 타격 역량을 재구축할 것으로 칼 차관은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호라산의 경우 이미 수개월간 아프간 내부와 주변국들의 비밀 연결망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호라산의 외부 타격 역량이 재구축되는 시점을 6개월에서 3년 사이로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칼 차관은 재구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임을 밝힌 겁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26일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FCC는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의 미국 자회사이로 중국 정부의 착취와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FCC는 이 밖에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는 그동안 FCC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부 기관에 보인 행동이나 태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수요일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 등 대북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접근법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한 간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 등 대북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전략과 신념은 일치한다며 한국과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 등 대북 관여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핵심적인 전략 등에 대한 견해는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26일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한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이것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먼저 한국 측과의 집중적인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한국과의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 not want to go too far publicly in terms of our intensive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I will only say that Special Envoy Sung Kim's recent discussions have been very productive, constructive.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다른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인 전략 구상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효과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신념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설리번 보좌관은 또 특정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한 뒤 우리가 한국과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말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수석대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성김 대표는 협의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접근법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한 간 논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종전선언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미한 북핵 수석대표 간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대북 접근법에 있어 양국이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서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지금껏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미국의 사실상 첫 공개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외교, 안보, 정보수장 간 회동은 물론 북핵 수석대표 간 최근 두 달 새 6번의 만남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 협의가 모종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설리번 보좌관이 이번에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의 발언은 지금까지 동맹의 어떤 제한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걸 들어줬던 것이 지나치게 이제 뭐 한미 간 문안 조정을 한다든가 뭐 한미 간에서 마치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일정 정도 미국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오해될 수 있는 소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굉장히 정중한 외교적 어법을 통해서 정리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미북 협상 재개 입구로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선언으로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임을 설리번 보좌관이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라고 해도 일단 종전선언이 현실화하면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 사령부 존치, 미한 동맹 위상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수 있고 자칫 국제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종전선언이 단순히 북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종전이 돼버리면 유엔사가 존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계속 그거를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유엔사의 어떤 법적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은커녕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고도화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종전선언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정상 간 만남을 전제로 하는 종전선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 협상으로부터 문제를 풀겠다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과도 배치된다며 설리번 보좌관이 순서와 시기, 조건 등 여러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양국의 입장차가 복합적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하고 이런 도발을 하는 시점에서 종전을 선언한다.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은 적대국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 북한의 핵 보유의 정통성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27일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삼가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외교와 대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선언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촉발하거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국 정부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실장은 그러나 신뢰가 없고 대화가 오래 중단된 상태에서 만나 이야기할 소재로 종전선언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입구로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 간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내 남북정상회담 같은 돌파구가 없으면 종전선언 논의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최종 말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도출하거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로서 금년 내에 성사가 돼야 어느 정도 이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는 거지 금년이 지난다고 그러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중요성이나 의미가 부분적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고
홍민 박사는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발언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도가 한풀 꺾일 것이라며 북한이 태도를 바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도 점차 힘을 잃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회의 기간 미북 간 만남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폭넓게 말해온 건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그들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일련의 메시지를 통해 이를 매우 분명히 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만나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이 이에 호응해 미북 대화에 나오느냐 여부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한국 정부는 전방위 종전선언 외교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제안 다음 날인 22일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는 종전선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다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그러나 한국 정부는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10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강요 이사회 참석자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을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일주일 뒤인 1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속 본부장은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도쿄와 자카르타로 가며 지난 두 달간 다섯 차례나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종전선언을 협의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화상회의를 하고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14일에는 러시아 모스코바를 찾아 러시아의 북핵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 차관과 만났습니다. 이어 노 본부장은 18일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미한 협의를 마친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며 자신이 서울을 곧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I also discussed the ROC end of war proposal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ose.
한국 언론은 미 국무부가 자체 법률가들을 투입해 종전선언을 검토 중이며 현재 미한 양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government, of course, and President Moon wants to achieve something.
문제의 핵심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외무성 부상명의에 담화를 내고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다 7시간 만에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별도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내고 남북 간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부장은 25일 또다시 담화를 내고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나절 사이에 부정적에서 조건부 긍정으로 바뀐 겁니다. 또 한국이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10월 4일 남북통신선을 다시 복원했고 정권 수립일인 99절과 당 창건일인 10월 11일을 열병식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이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언급에 대해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시 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beginning to send external messaging suggests to me that North Korea is at least contemplating the terms under which it will re-engage with the rest of the world.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북 대화 수용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명분이 주어지면 북한이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북한은 8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중 국경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백신 때문이라도 북한은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의 사실 숨겨진 딜레마는 백신입니다. 그러나 중국제 시노팜과 시노백은 중국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요. 러시아제 스푸트니크는 지금 국제 공인이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럼 북한의 선택은 지금 서방, 얀센,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밖에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히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또 다른 견해는 북한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 해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미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11일 연설에서 미국은 최근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 대신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을 미북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면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해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relief has to be on the table up front.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을 미북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2단계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10월 또는 11월 중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연말 이전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조한범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견인차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연내 그것도 1인 시기에 12월 이전에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만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모종의 공감대와 절충이 이루어지면 2단계로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할 경우 미북 대화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켄고스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히느냐에 따라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delegating President Moon to be an intermediary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부의 광범위한 현대화 노력의 한 요소로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정책, 조직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부서 신설에 대해 현재 미 의회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상원 인준을 받은 대사급 인사가 이 부서를 이끌며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국제 디지털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Pending consultations with Congress, we plan to establish a Bureau of Cyberspace and Digital Policy led by a Senate confirmed.
이것이 미국의 사이버 항목의 주요 안보와 경제, 가치적 요소들을 통합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부서 신설과는 별도로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다자간 협력 무대를 통해 직접적인 기술 외교 의제들을 이끌 필수 기술과 신흥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말인 올해 1월 초 사이버 공간 안보 신흥 기술국을 만들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에 신설될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이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사이버 억지, 사이버 작전을 비롯해 국제 디지털 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기술 장려 등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계속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내 여러 부처들은 북한도 여러 차례 배후로 지목된 적이 있는 랜섬웨어 공격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는 등 랜섬웨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해커들은 이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암호화한 후 정보 해독이나 시스템 데이터 접근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새 내부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7월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를 합동으로 개설했으며 국무부는 미국의 중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 등의 소재 파악에 이르도록 하는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000,000를 보상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재무부는 민간 관계자들과 랜섬웨어와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랜섬웨어 대응에 동맹 등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한국, 영국, 독일 등 31개 나라가 참여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화상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는 건 최근 미국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5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6월에는 세계 최대 정유업체 JBS의 미국 내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은 올해 대규모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격 빈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 7일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의 해킹 성공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이 한두 개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보다는 대규모 스피어 피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 소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럽연합 EU와의 협의에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협의를 취소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 서면질의에 베를린 주재의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실무 차원 협의를 위해 브뤼셀 방문 계획을 갖고 있던 북한 대표들이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업무를 담당하는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대표단과 실무 수준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한 진전 사항을 묻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특사를 임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시점에 이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사검증 과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졌다며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제정돼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된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포함하는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정권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캐나다 인권단체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탈북 여성과 자녀 등 다섯 가족의 재정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인데요. 정착 선택지가 제한된 탈북 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인권단체 한보이스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와 공식 협약을 맺었다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 속에 태국 등 경유지에서 탈북 난민 5가족을 2년 안에 수용해 캐나다 시민사회가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보이스의 션정 대표는 26일 BOA에 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가 탈북 난민들의 영구적인 정착 통로가 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탈북 난민들에게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two things. The first is ensuring that Canada is a permanent pathway in the future.
정 대표는 이 프로그램 개시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최초 국가이자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제3국 내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자국민으로 바로 인정해 난민 절차 없이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위한 민간 지원 프로그램은 1979년 캐나다가 베트남에 들어선 공산 정권을 피해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난 난민들, 이른바 베트남 보트 피플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해외 난민들의 캐나다 재정착에 직접 관여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신앙 공동체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이 난민 후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보이스는 보도자료에서 권위주의 북한 정권의 가혹한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5,000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을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대상인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의 캐나다 입국과 재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입국을 위해 우선 한보이스가 태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탈북 지원단체들과 협력해 캐나다에 정착하길 원하는 탈북민들을 찾은 뒤 캐나다 당국의 신원 확인 절차, 캐나다 내 공동 후원자 모집 등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어 한보이스와 공동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뒤 12개월까지 자립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후원자들은 탈북 난민들의 공항 도착에서부터 식비와 주택 임대, 통역, 교육, 교통, 의료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정 대표는 캐나다가 다문화주의와 새로운 사람들을 반기는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탈북민들은 북한인이 아니라 새로운 캐나다인으로서 오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Canada has a rich history of multiculturalism and of welcoming.
아울러 캐나다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상처를 당한 탈북 여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지역사회 역시 이런 난민들을 지원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으로 13년 전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망명한 샘 김 씨는 26일 VOA에 탈북 난민을 위한 첫 민간 지원 시범 프로그램이 해외 탈북민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en I first landed in Canada, I realized this is a country of immigrants.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이민자의 국가란 것을 깨달았고 다양한 배경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캐나다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자신이 행운아란 생각을 한다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그런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보이스는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캐나다 정착에 관심이 있다면 이 단체 홈페이지 한보이스.ca를 방문해 이메일로 문의해 도움을 받거나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도착한 뒤 캐나다 대사관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 탈북난민 수용에 관한 구체적 논평을 요청했지만 26일 오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2천여 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이주한 위장 탈북민으로 드러나자 대부분 한국으로 추방했으며 지금은 100여 명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매우 심각하게 고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그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자국 내 탈북민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국과 흥미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7월에도 UN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UN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 준수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의 관할권이 중국까지 미칠 수 있느냐는 의문과 관련해 2016년 특별보고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이 문제를 검토해왔다며 자신은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자신의 관할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의 고립이 예전에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북한 정권 내 강경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무역을 조금 할 정도로만 국경을 열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대내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에서 이미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건재한 북한의 억압과 폭력 체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하지만 이는 정권이 완전히 허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즉각적인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유엔이 인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관련 조약을 맺으면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명된 퀸타나 보고관은 내년 상반기 6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물러나며 인권이사회는 내년 6월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사업들도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북한의 지원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매달 대북 식량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개하던 북한 국가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낸 건 지난 2020년 1월입니다. 보고서에는 평양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북한에서 펼친 영양 지원 활동과 평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 수혜 주민 수와 북한의 식량 사정 변화, 또 외부의 지원 현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을 모두 철수하면서 보고서 발간이 1년 9개월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모두 철수하고 현장 방문 등 북한 내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WFP 대변인실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의 인도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원 물자는 화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30개 결핵 고위험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고 말라리아, 어린이 종합 백신을 지원하는 유니세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몇 주 동안 어린이 영양실조와 결핵 치료 관련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확인했지만 전례 없는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지원 공백을 메우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렌 슐레인 유니세프 서울 연락사무소장은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니세프가 북한의 보건과 영양, 식수와 위생 등 여러 측면에서 진전을 이끌어왔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 측은 앞서 VOA에 그동안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소아마비 백신 재고가 바닥났고 3분기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전년 대비 97.3%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결핵 치료제와 진단 장비가 부족하고 치료가 까다로운 다재내성 결핵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진해성 결핵 치료는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 사용하는데 한두 가지 약이 떨어지면 치료 효과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북한에서 20년 동안 결핵 치료 사업을 펼쳤던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6일 VOA에 북중 국경이 재개방되면 국제기구와 지원단체들이 신속히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후퇴한 북한 내부의 인도주의 상황을 복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폭우와 홍수, 태풍의 영향을 받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복구 지원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기화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전염병 유입을 막겠다며 수해 복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수해 복구 지원 의사에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고 올해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들 기구는 북한의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의 대북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것은 단지 신종 코로나 여파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벌이는 대북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센서스는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유엔 인구기금은 10년 만에 북한 당국과 인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유엔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고 이 같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 센서스는 6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4만 명의 조사 요원이 동원돼 진행됩니다. 지난 1993년과 2008년 인구 센서스 모두 유엔 인구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내 작황조사도 7년 넘게 중단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북한 현지에서 작황과 식량 안보 조사를 벌일 수 있지만 북한이 요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북한 작황조사는 FAO와 WFP가 조사단을 북한으로 파견해 작황 실태와 식량 안보를 파악하는 주요 정리 사업입니다. 2000년대에 네체라나 방북조사가 중단됐었지만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연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이 인도 태평양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아세안의 협력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이 21세기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강화, 새로운 기술 생산, 자유 유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Our partnership is essential in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has been the foundation of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for many decades.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이자 영내 안보와 번영에 있어 회복력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이익뿐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영내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면서 인도태평양이 힘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법을 준수하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회복 등의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아세안에 1억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의 군 최고 지도자는 이날 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대중국 견제에 외교 안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강조하며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심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 10개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협의체입니다. 필리핀과 태국, 싱가포르 등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인 국가도 포함됐지만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핵심 대외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의 마르크 밀리 수석 부대표는 26일 VOA 뉴스 센터에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을 벌인다면 동남아 10개국이 전장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many of us recognize that if there is sort of a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globally or in the Indo-Pacific region,
밀리 부대표는 인구 6억 5천 명의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블록으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최대 교역 상대지만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최대 해외 투자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백신 외교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 백신 2,300만 회분과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영내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아세안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했고 8월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아세안이 역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거부하며 동남아 국가들 편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8월 말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해 남중국해에서 국제질서와 항행자유에 기초한 규칙에 대해 파트너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남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8도, 양덕 아침 0도, 낮 19도, 신의주 아침 5도, 낮 18도, 구성 아침 5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15도, 단계 아침 1도, 낮 15도, 희천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20도, 개성 아침 4도, 낮 20도, 사리온 아침 4도, 낮 18도, 신계 아침 3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7도, 낮 18도, 장전 아침 9도, 낮 18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20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13도, 청진 아침 6도, 낮 17도, 김책 아침 7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압델 파타 아부루한 군 최고사령관은 26일 정권 장악은 내전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루한 장군은 이날 수도 하르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 전체가 정쟁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정권 이양 과정에서 정치 세력의 참여는 결함이 있었고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5일 구금됐던 압달라 함독 총리와 그의 아내가 다음날 귀가를 허가받았지만 면밀한 감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한 장군은 주요 내각과 정치인을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원 체포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는 수단군 내부 반란 조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어제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단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로 구금됐다 풀려난 압달라 함독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링컨 장관이 수단 군부가 총리를 석방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모든 민간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수단 군부의 정권 장악에 우려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2019년 헌법 선언과 지난해 주바 평화 합의에 기반한 수단 정권 이양틀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동시에 민간인 지도력, 민주주의와 평화를 원하는 수단 국민의 요구를 지지하는 국제사회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6일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장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안지구 내에 수천 개의 주택 공사를 추진하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착촌 확대는 긴장을 낮추고 안정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완전히 불일치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해법 전망을 훼손한다며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가 해법이란 1967년 그어진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귀속되지 않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4일 서안지구 내 공급할 1,300채의 주택 건설 입찰을 공고한 가운데 추가로 3,000채의 주택 건설도 논의 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럽연합은 외교정책에서의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26일 두 정상이 통화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신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발족을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큰 일들은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한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유럽은 지속적인 고위급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중국과 유럽 관계에서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탈석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26일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에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FCC는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중국 정부의 착취와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충분한 법적인 절차 없이 중국의 정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 내의 통신에 대한 접근, 저장, 방해 행위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0월 28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